오늘은 그 마지막 날에 대한,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 마지막 날, 오늘 찬양도 했는데, 그 마지막 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이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말 하면은 좀 이단 같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종말이라는 그 말을 잘안 써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종말론적 신앙은 되게 중요합니다. 이 끝이 있다는 것. 우리가 보통 우리 불교를 이야기할 때는 돌고 도는 윤회를 이야기하고, 우리 기독교는 처음과 마지막,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마지막이 정말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그 마지막이죠. 그거를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종말, 마지막이라는 것은 어떠하느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고 그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 날을 이야기합니다. 이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이새 하늘과 새 땅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처음에 창세기 1장이 창조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부터 새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를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어떠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정하여 주시고 이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삶을 살수 있도록 이제 시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믿는 이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이게 되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물론 오늘 우리들에게는 지금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믿는 그 믿음으로 지금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많은 교회들이 이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뭐 요한계시록 이야기하면 꼭 이단들이 어떤 요한계시록을 이제 잘 풀어준다고 하면서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고 좀 무섭게 하고 겁을 주고 어떤 자신들에게 종속되게 하는 이제 그러한 것을 많이 하니까 이제 우리가 좀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심하니까 이제 말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을 믿는 그거는 정말 중요한 신앙이긴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요한계시록,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이한 절씩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성경에서, 이 특별히 성경에서 그 당시의 바다는 두려움의 장소예요. 이 바다에서 폭풍우를 맞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정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할 때 처음 하늘이 없어졌고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시험, 환난, 고난, 두려움 이제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게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하신 것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장막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뭡니까?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한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망, 고통, 이게 왜 왔습니까? 죄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가 우리에게 사망을 주고, 이 사망을 주었다는 것은 고통을 주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를 짓는데 우리가 수고한 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을 해도 이게 헛수고일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러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제 값없이 주리니 이게 그 다음이 중요한데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날 심판하신다는 것은 마지막 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이기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이 땅에서의 짧은 삶일 수도 있지만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그 삶은 어떠한가라는 것은 이긴다는 말이 있다는 것은 뭐도 있다는 거예요? 진다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그러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기는다는 것은 곧 패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돼요 그러면 패배하는 것 어떤 겁니까?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으냐는 자들, 흉악하는 자들,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이 왜 중요하냐면 영생, 영벌로 간다는 거예요. 영생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이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두려움은 곧 죽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그 믿는 믿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은 죽음과 관련되어 있고 믿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흉악한 자들, 그러면서 살인하는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 점술가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몇 번 새벽 예배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즘 다시 이 점, 무당 이러한 것들이 정말 이 TV를 통해서 그 다음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떠한 그 인터넷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어요. 이 점술 점술의 특징은 뭡니까? 무엇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미래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미래를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다 미래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궁금하니까 자꾸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솔직히 누가 막 얘기하면은 뭐 목사님 저도 뭐라고 하나? 솔깃할 마음이 왜 없겠어요, 솔직히. 그렇죠? 자, 그럴싸하게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죠. 가스라이팅이나 뭔가 했어요. 그게 뭐예요? 계속 이 말해가지고 세뇌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멀티미디어, 이 방송들이 그러한 영향력들을 행사하는 거예요. 막 우리가 좀 소리를 내서 기독교가 소리를 내서 좀 반대하고 막 목소리를 내면 아, 왜 이렇게 교회가 시끄럽게 하냐고 그러고 자기네들이 할 때는 막 그냥 완전히 그냥 난리법석을 막 쳐가지고 막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어려워요. 보수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좀 이게 정치적으로 좀 잘못 쓰는 것도 있으니까 좀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그 샤이닝 뭐 보수 그런 편 있잖아요. 생각나세요? 투표를 하긴 해야 되는데 아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이게 내가 찍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워낙에 이 사회적인 좀 세상적인 그 이미지가 워낙 세니까 내가 저 사람을 지지한다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뭐 그런 표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이 사회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용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하는 것, 다 이런 것도 뭐 정말 둘째 사망으로 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요한계시록 그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이지만 이것은 이미 어디에? 구약에 예언되었던 거예요.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정말 언제 그것이 오나 얼마나 궁금해요. 그렇죠? 그러한 우리들에게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같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알 수 없게 하지만 갑자기 은밀하게 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나 분명하게 하늘이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모든 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짓된 것들, 음행한 것들, 속인 것들, 우상 숭배한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무당 쫓아가는 것들, 점술가 쫓아가는 것들, 막 그런 어떠한 살인하고 악한 것,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는 것, 막 쫓아가고 막 했던 것들 다 숨겨진 줄 알았는데 싹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미 뭐 부끄러운 것도 없어요, 솔직히. 왜요? 이미 그날은 끝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이 은혜예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러면서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날이 도적같이 오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냐.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이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랬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것,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경건함으로.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은 좀 구별되어진 것 같습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일하고 직장 생활하고 막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좀 그래도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이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이렇게 구분됩니까? 아니면은 저 사람은 정말 교회 다녔어? 어느 교회 다닌데? 라고 물어봅니까? 아니면 내가 아 이게 내가 교회 다닌 걸 사람들이 알면은 너무나 불편하고 또 이렇게 하니까 아 나는 말하고 싶지 않아 뭐 그러면서 말 안 하고 다닙니까? 근데 우리가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어요. 그날에 우리는 딱 그 새하늘과 새 땅 막 불이 있고 엄청난 뭐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그날이 정말 무서운 날이라는 건 다 알잖아요. 그렇죠? 뭐 오늘 그 부분에 대한 건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그 날에 우리는 두려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땅을 바라보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 그 땅을 바라보는 그 삶으로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는 자가 이제 상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 마지막 날을 이야기할 때 이 마지막 날이라는 표현이 여러 곳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을 이야기할 때 이 두 가지가 의미 있어요. 크게 보면은 어떻게 있냐면 진짜 세상이 끝나는 그 마지막 날이에요.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많이 사용하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럼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 날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끝,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하는 그 마지막 날이 아니라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는 날이에요. 대표적인 날이 어떠한 날이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어요? 남유다가 멸망한 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날. 이 날은 여호와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크고 두려운 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할 때 많이 쓰는 그 성경의 용어 중에 뭐가 있냐면 말일, The Latter Days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몰몬교에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게 Last Day인데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는데 Days 해가지고 하루가 아니라 여러 개.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를 이야기할 때는 하루도 있지만 그 마지막의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보통 뭐 천년 대환란 뭐 그런 것도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 우리를 마지막으로 시험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그러한 날을 이야기하게 돼요. 그래서 말일이라는 표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심판의 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이번 주에 호세아서가 끝났는데 새벽 예배 때 딱 그 제 마음에 좀 와닿는 그 말씀이 있었어요. 이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는데 호세아 9장 7절에 보면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마지막 진짜 완전히 영생,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영생, 영벌로 가는 그 날을 이야기해도 하지만 영생과 영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징계라는 그 표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 양육할 때에 뭐 안 혼내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바른 행동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혼을 내야 합니다. 안 혼내도 괜찮아요? 아이들이 하나도 안 혼내도 그냥 알아서 잘 큽니까? 뭐 그런 아이들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에게 바른 행실을 가르쳐줄 필요는 있어요. 막 때리거나 막 그렇게 가지 않을지라도 혼은 내줘야죠. 징계예요,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옳고 그름, 옳은 것과 나쁜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형벌의 날이에요. 동시에 보응의 날이라고 얘기했어요. 형벌과 보응. 보응은 뭐예요? 그러니까 뭐 보응도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러한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약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내가 참고 인내하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아이를 참 열심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양육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커서 대학교 가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 엄마 아빠한테 참 고맙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아직 듣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 다 거기까지 안 간 분들도 있겠지만 만약에 아이들을 통해서 그러한 어떠한 표현을 또 그 중간에라도 받았을 때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갚아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인생을 계속 그냥 무슨 십자가라고 해가지고 그냥 진짜 계속 평생을 기쁨도 없이 기쁨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기쁨을 맛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또 종말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땅에서 그 날을 소망하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이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얼마나 궁금해요. 그 날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 날을 알면 다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안다면, 죄송합니다, 언제 죽을지 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얘기하는 분 봤어요. 그 전날까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 전날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면 되지. 그러한 욕심이, 그러한 유혹이 있더라고요, 다들. 그런데 우리가 그 날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 날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종말을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는 무엇을 이야기하냐? 그 종말이 있음을 믿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요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택을 믿는데 이단들 중에 그 다음에 막 쾌락주의로 빠진 그러한 이단들을 보면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었다,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이미 당신에게 주었다, 특별히 영적인 것을 내가 소유했다라고 하면 정말 너무나 감사하니까 그 다음부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삶을 살 것 같은데, 한 사람, 처음 시작한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쾌락적으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영지주의자 애들이 그랬고 제세례파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마지막 날을 알면, 어떠한 그 시간을 알면 정말 열심히 살아갈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우리의 육신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론적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날을 믿는, 알 수가 없지만 분명히 있는 그 마지막 날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을 이야기할 때 제가 종말론적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마지막 날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정말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건 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마지막 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이 마지막 날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 날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내가 만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에 대해서 다 판단하시고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대충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너무 사랑만 이야기하니까 이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축복하는 게, 블레싱 하는 게 뭐가 죄가 되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 그 축복한다는 것이 죄가 아닌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축복한다 그러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 믿는 믿음, 동시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내 삶을 정말 내가 숨기고 싶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0절에 보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마음이냐면 하늘만 바라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좀 그러지 않아요?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막 그러면은 어떠한 마음이냐면 세상을 향해 나가고 싶지 않아요. 아니 솔직히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기도 싫어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늘만 바라보면 너무나 좋겠어요. 기도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물론 특별히 부르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사는 분들도 있지만,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실 테니까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너희들 삶의 현장으로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하늘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동안 우리는 이 땅에서 증인의 삶을 사는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같이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금으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 몸으로 행한 것, 그 몸으로 살아간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질수록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삶, 경건한 삶,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뭐가 있냐면 정말 열심히 산 사람도 있고 어떻게 보면 조금 적당히 산 사람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도 정확하게 이게 어떠한 상인지는 궁금해요. 물론 성경에 좀 있긴 있지만, 하지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석 뭐 그런 뭐 그런 것보다는 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 맞게 뭐 그런 것들로 표현했겠지만,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을 표현했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너무나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반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 있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고민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깨어 있는다는 건 뭐냐면 내게 다가오는 어떠한 유혹들 있잖아요. 유혹들. 정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급을 믿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흉악하고 살인하는 사람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는 것. 그들과 정말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들과 접촉하지만 그들과 동화되지 않고 그들과 따라가지 않고 정말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깨어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깨어있으세요? 나는 깨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깨어있긴 했는데 정말 힘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게 뭐냐.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한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표현했어요. 이 고난이에요. 그리고 고난도 종류가 너무나 많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도 고난이 아닌 게 나에게는 고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아내도 남편도 형제도 친구도 나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도 고민이 없잖아. 너는 얼마나 가진 게 많아. 아니면 너는 얼마나 막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99가지가 있더라도 없는 것 그 한 가지가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데 그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정말 고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다른 사람들이 고난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안다. 너에게 그것이 정말 고난이라는 것을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해서 그것을 감당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이겨낸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눈에 뭐가 있어요? 눈물이 있죠. 어떤 유명한 가수의 아들이 인터뷰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자기가 7살 때 이제 의료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어른이 돼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때는 너무 어려가지고 죽음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울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어렸고 그때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 못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참 그게 엄마에게나 그 다음에 자기에게나 정말 큰 일이었는데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러분이 만약에 눈물을 흘리셨다면 어떤 사람들은 복에 겨워 뭐 운다고 할지라도 그건 고난은 고난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시냐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아프다는 것. 여러분 아프다는 것. 아파보셨어요? 머리가 어지러운 것도 얼마나 아파요. 신장에 돌이 있으면 그렇죠? 얼마나 아파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고통이 있어요. 암, 말기 암 환자분들 나는 처음에는 말기 암이라고 그러는데 너무 평안해서 이게 암은 고통이 없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마지막 순간이 되면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아픈 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보통 마약성 진통제를 넣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프다는 거, 이거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막 머리가 어지럽고 어떨 때는 막 토하고 싶을 때 진짜 막 막 괴롭잖아요. 그런 거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몸에 어떤 그 아픈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 아픈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 말씀이 왜 있겠나, 왜 이렇게 말씀하셨나 그러는데, 정말 요즘 보니까 아픈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그 순간, 얼마 전에도 우리 전 목사님하고 이제 신방 갔다가 오는데 우리 성도분 한 분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지금 암 말기인데 참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우리가 순간에 그러한 기도 많이 하잖아요. 정말 아프지 않고 아파도 그냥 오래 가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딱 천국에 들어갔는데 평생 아프다가 가는데 거기서 또 아픔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 마음이 아픈 것, 애통하는 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또 우리가 관계 속에서 많이 아프잖아요. 여러분은 다들 관계가 좋으셔가지고 안 그러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관계 때문에 막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관계 때문에 아픈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천국에서는 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것이 그 목적으로 가니까 서로 간에 막 뭐 부부 사이에 뭐 형제 사이에 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픈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제자를 삼는 증인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처럼 보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낭비처럼 보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평가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것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형제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것도 결코 헛되지 않아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수고한 것도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오늘 왜 우셨어요? 왜 힘드셨어요? 왜 두려웠습니까? 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랑하고 수고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헌신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힘들어하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면서 붙잡고 열심히 희생하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수고한 것, 헌신한 것, 아내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것,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것, 부모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것, 형제를 위해서, 아니 정말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나하고 별로 관계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순종하며 수고하고 헌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날이기도 해요. 이 땅에서 갚아주시는 그날, 여러분에게 그날이 있음을 믿고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 날을 소망하며 그 나라를 또 소망하며 우리가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 마음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